베드로전서 10. 3일 하나님에 대한 베드로의 찬미.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한 개의 긴 문장입니다. 이 긴 문장은 신격의 삼일성을 포함한 축복과 찬미입니다. 3절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3절의 서두에서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해서 언급합니다. 이 단락의 끝인 12절에서 베드로는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찬송은 사실상 신격의 삼일성 아버지 아들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영은 세 하나님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한 분의 유일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유일한 하나님은 온전하시며 완전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이 유일하게 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삼일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 아들, 영이십니다.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은 베드로의 작문이 그리 좋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작문의 문제가 아닌 계시의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이 19절은 인간의 작문으로는 그다지 좋지 않을지 모르나 그것들은 뛰어나고 훌륭하고 놀라운 신성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의 뜻. 1장 3절에서 베드로는 찬송하리로다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라는 헬라어 단어는 좋게 말하다 또는 숭배함으로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좋게 말하는 것이며 어떤 사람을 찬송하는 것은 그를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분 자신과 우리에 대한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과 행하실 것에 대해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이 행하신 것과 행하실 것에 대해 달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말이 찬송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분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송에 대한 이 이해는 확실히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그분에 관해 어떤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아마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돈을 많이 버는 좋은 아빠를 내게 주셔서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는 또한 나에게 좋은 것을 사주시는 엄마로 인해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물질적인 것들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좋은 직장과 큰 집과 좋은 가족을 주심을 인해 그분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1장 3절부터 12절에 있는 계시에서 너무나 동떨어진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주님은 나를 성경에 있는 신성한 계시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1장 3절과 같은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주관적으로 좋게 말하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해 다만 객관적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어떠하심과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과 우리를 위해 행하실 것에 관해 주관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계시된 것에 따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이 19절은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에 의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행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은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관해 좋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찬미의 배경. 흩어진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왜 베드로가 3일 하나님에 관하여 찬미했는지를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1장 1절에 의하면 이 서신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이 구절에 언급된 모든 다섯 지방들은 흑해와 지중해 사이에 소아시아에 있었습니다. 이 서신을 받는 믿는 이들이 소아시아의 이 지방들에 흩어졌다는 사실은 베드로가 하나님에 관하여 찬미한 배경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서신이 쓰여질 당시에 베드로와 이 책의 수신자인 소아시아에 흩어진 선택된 성도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던 주후 64년경의 로마 제국은 매우 강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약 30년 전에 줄리어스 시저는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로마 제국을 완전히 건설했습니다. 아마 역사상 서기 1세기의 로마 제국의 통치보다 더 강한 통치는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 지방을 포함한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강한 통치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또한 매우 강한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방 문화가 세 기둥, 즉 로마법과 히브리 종교와 그리스 문화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을 뿐 아니라 또한 히브리 종교와 그리스 문화, 특히 그리스 철학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1장 3절부터 12절에 있는 삼일 하나님에 관한 찬미는 히브리 종교와 그리스 철학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19절 안에는 종교나 철학에 속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베드로의 말은 종교적이지도 않고 세상적이지도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관념이나 철학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들은 무엇에 따라 쓰여졌습니까? 이것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는 다만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은 주관적인 계시입니다. 이것은 이 구절들에 대한 베드로의 장문이 그의 영적인 체험에 따른 것이었음을 뜻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그의 영적인 체험에 따라 썼기 때문에 그는 이 19절에서 수많은 항목들을 망라합니다. 3절에 얼마나 많은 항목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그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그 하나님이라는 칭호입니다. 이 칭호는 종교나 철학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찬송은 또 하나의 중요한 항목입니다. 다른 항목들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거듭남,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 등입니다. 이 항목들 중 어느 것도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모두 신성한 계시의 방면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읽고 이해한 것을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당연시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읽는 것을 떨쳐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1장 3절에 있는 찬송하리로다와 같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나는 우리말에 있는 이 단어를 알지만 이 구절에서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 단어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이런 방법으로 읽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해 기도한다면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과 같은 말씀이 1년 내내 우리를 점유할 수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나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나님이라고 한 베드로의 말을 여러분이 당연시하지 말기를 간청합니다.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한 베드로의 말의 의미를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신을 그의 영적인 체험에 따라 씀으로써 베드로는 유대 종교와 그리스 철학을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있었다면 이것이 그의 의도였음을 강하게 말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아마 첫 번째 책을 쓸 때 내 마음속에 있던 의도는 히브리 종교를 무너뜨리고 그리스 철학을 파괴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 장에 있는 많은 구절들은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의도였음을 나타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그 하나님이라는 베드로의 말은 유대 종교에서 심각한 타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말이 참남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여기 이 말은 그리스 철학과 신화와 전설과 미신에 전적으로 반대되었습니다. 유대 종교와 그리스 철학의 배경에서 베드로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그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만일 랍비들과 철학자들이 이 말씀을 읽었다면 랍비들은 참남하다고 말했을 것이며 철학자들은 이게 뭐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이 찬미의 방면들. 계속하여 4절에서 베드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있는 중요한 항목은 유업입니다. 유업과 관계된 세 가지의 부가적인 항목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유업은 본질에 있어서 썩지 않으며 상태에 있어서는 더럽지 않으며 표현에 있어서는 쇠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의 유업에 관한 이 묘사가 삼일성을 암시한다고 믿습니다. 썩지 않고는 아버지의 본성을 가리키고 더럽지 않고는 상태를 깨끗하고 순수하게 보존하는 영예에 거룩하게 하는 역사를 가리키며 쇠하지 않는은 결코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인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유업에 관계된 두 개의 다른 항목들은 하늘에 간직되었다는 점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는 다섯 개의 부가적인 항목들을 가진 한 개의 주된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 중 어느 것도 유대적이거나 그리스적이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구절에 있는 어떤 것도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신성한 계시에 따른 것입니다. 5절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되고 수비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철학적인 논리에 의해 보호되지 않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됩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것은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 있는 첫 번째 항목은 보호됨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네 번째는 구원에 이르도록이며 다섯 번째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베드로가 한 구절에서 많은 항목들을 다루고 있음을 봅니다. 6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라고 계속합니다. 크게 기뻐하다 라는 말은 기뻐하다 라는 말보다 더 강합니다. 기뻐하는 것은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는 것은 충분하고 온전하게 해방되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기뻐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어쩔 줄을 모릅니다. 크게 기뻐함에 더하여 베드로는 여기에서 만일 여러 가지 시련들이 꼭 있어야 한다면 그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됨에 관해 말합니다. 계속하여 7절에서 베드로는 너희 믿음의 시험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드러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 믿음의 귀함에 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시험의 귀함에 관해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보배로운 믿음이 언급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귀한 것은 믿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금의 시험보다 더 귀한 우리 믿음의 시험입니다. 베드로의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실 때 이 시험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검사합니다. 주님의 심판대에서 이 시험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나심을 지적함으로써 이 구절을 결론짓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나타남이나 계시됨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드러남이라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8절은 그분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럽게 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합니다. 관계대명사인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비록 우리가 주 예수님을 결코 본 적이 없으나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더욱이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럽게 된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놀라운 것들은 또한 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영광스럽게 된 즐거움이라는 특별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영광스럽게 된 즐거움은 하나님의 표현 안에 잠겨있는 즐거움입니다. 9절에서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 믿음의 결국, 곧 우리 믿음의 과정의 완성은 우리 혼의 구원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절, 11절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임할 은혜, 곧 그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은혜를 예언했으며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한 항목에서 다른 항목으로 건너뛰는 것 같습니다. 12절에서 그는 이 단락을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인성을 통해 표현된 신성한 계시. 이 구절들은 종교적인 지식이나 철학적인 지식을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들은 베드로의 영적인 체험에 따라 기록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베드로의 장문은 평범하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그런 말들이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한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더욱이 성령이라고 불리우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이 삼일 하나님은 이 구절들을 기록한 베드로 안에서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삼일 하나님의 체험을 가졌습니다. 베드로서의 근원과 근거는 종교나 철학이 아닙니다. 베드로서의 근원과 근거는 그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삼일 하나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많은 체험을 모아서 그 체험의 많은 항목들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는 문학적인 형식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삼일 하나님에 대한 그의 순수한 체험의 항목만을 주의했습니다. 이것을 말함에 있어서 나의 언변이 부족하지만 이 짧은 말로 말미암아 1장 3절부터 12절이 진실로 신성한 계시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신이 도움을 얻기 바랍니다. 이 계시는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인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신성합니다. 비록 신성하지만 그것은 신격의 삼일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에 의해 체험될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일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영에 대한 베드로의 찬미는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첫 번째 서신을 쓰고 있었을 때 그는 확실히 하나님께 영감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어떤 생각도 그런 역사를 산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철학자나 윤리교사도 그런 방법으로 기록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아무도 그러한 것을 쓸 수 없었으며 오늘날에도 누구도 그런 것을 쓸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모든 말들을 누가 발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여러 요점들을 누가 생각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아무도 이러한 말들을 발명해낼 수 없고 이 요점들을 생각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 누구라도 그것들을 감히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요점들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자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들을 시작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그분 자신을 베드로 같은 어부 안에 넣어주심으로써 비록 베드로가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로하여금 놀라운 모든 항목들을 가진 작문을 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읽을 때 우리는 그의 저서 안에 표현된 베드로의 영을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의 저서가 인간적인 것이 아님을 볼 것입니다. 베드로의 저서는 영적이며 신성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성을 통해 표현된 신성한 계시를 봅니다.